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두 역사를 말하려 한다면 BC 58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유다 왕국이 드디어 붕괴된 날입니다. 이 날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고 성전 멸망일 그렇게 부릅니다. 성전이 불타서 사라지게 된 것을 나라가 없어진 것보다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그날을 성전 멸망일로 부릅니다. 그런데 또 한 차례 성전 멸망일이 있습니다. AD 70년의 일입니다. 이때는 헤롯 시절에 세워졌던 두 번째 성전이 로마군의 침략으로 파괴되고 완전히 불타 사라지게 되었으니 이날 또 역시 성전 멸망일로 부르는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불태우는 이 끔찍한 역사가 있었을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로마의 베스피아누스라고 하는 장수가 정예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긴 세월 동안 예루살렘을 봉쇄하면서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라 안에서 로마에 항복하고 재기할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온건파와 결사항전해야 되는 강경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예루살렘은 안팎으로 봉쇄되었고 한 사람도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성 안에서는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강경파하던 우리가 저 이방인들에게 항복하고 저들에게 거룩한 도시를 내줄 수 없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강력하게 저항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저항이 계속되고 예루살렘이 봉쇄되어서 끔찍한 어려움이 계속되던 날 한 장래 행렬이 몰래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소문에 따르면 랍비 요한은 벤 자카이가 세상을 떠나서 성 밖에서 장례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시신 관을 성 밖으로 운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봉쇄했던 강경파 군인들도 길을 열어주어서 이 요한한 벤 자카이의 관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한 벤 자카이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관 속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적군의 사령관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그에게 자기 신분을 밝힌 다음에 황제를 대하는 예를 갖추어서 이 장수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놀란 베스파시아누스가 왜 이러냐고 묻자 당신은 멀지 않아 황제가 될 사람이므로 내가 그 예를 미리 갖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속셈을 들킨 것 같았던 이 장수가 일찍이 랍비 요한한 벤 자카의 소문을 들었던 터라 그 역시 예의를 갖추어서 랍비를 맞이합니다. 랍비는 장군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다 파괴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파괴당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야브네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작은 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 학교 하나만큼은 파괴하지 말아주시고 로마가 점령한 다음에도 랍비들이 마음대로 출입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작은 교실 한 칸뿐인 이 학교를 파괴하고 파괴하지 않고 하는 것이 로마군에게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피아누스는 자기 아들 디토 장군에게 랍비와 약속한 대로 이 작은 학교만큼은 파괴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아들 디토스 장군도 그 약속을 잘 지켜 학교가 살아남게 됩니다. 유명한 예시바 학교가 시작된 역사입니다. 예시바 학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학교입니다. 랍비는 왜 예루살렘 모두가 파괴되고 성전이 붕괴되고 불타는 끔찍한 참화 속에서도 학교만큼은 살려내려 노력했겠습니까? 훗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군사력으로 도저히 로마를 이길 수가 없다. 어떤 것으로도 로마의 침략을 막을 방법이 없다. 우리는 전쟁에 분명히 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보다 더 강한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신앙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마는 우리를 파괴시킬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치, 우리의 민족성 이것을 파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 이 학교를 살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많은 랍비들이 후세를 길러냅니다. 그리고 유럽 각 지역에 분산되어 갔던 많은 유대인 공동체의 랍비를 파견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심어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갑니다. 그 후에 유럽 전역에 분산되었던 많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 예시바라는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을 가르치는 후세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을 망했으나 민족의 정신만큼 지켜냈던 이 랍비 요한은 벤 자카이의 예지와 헌신 때문에 이스라엘은 재기할 수 있는 정신적인 토양을 마련했다는 것이 역사의 평가입니다. 교육은 그렇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대체의 모든 나라들이 적군에게 점령을 당하면 100년이 지나면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도 역사도 말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로마에게 멸망당하지 2000년이 지나도록 자기들의 정신과 신앙과 전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각 곳에 세워진 예시바 학교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교육이 가져온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교육은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교육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고도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과 견주어도 중요함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일이 가르치는 일입니다. 왜냐, 이 일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내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너도 나도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여기에 전력을 다해 투자하지 않는 모순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의 우리가 앉아있는 예배당은 제가 본 대로 세계 어느 나라의 개신교 예배당보다 훌륭합니다. 구조도 그러하고 시설도 그러하고 집기 하나하나가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교실을 한번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정과 함께 여기에 전력을 다하는 헌신과 투자에는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회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속하게 우리 모두의 관심과 헌신이 교육을 더 새롭게 만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낼 수 있는 교역자,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일에 우리의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전력을 다해야 될 때가 다가왔다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 책으로 보았습니다. 또 비슷한 시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함께 동역했던 두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에스라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갱신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던가 하면 느헤미야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축해서 도시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성벽 공사가 완공되어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을 모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 들려주는 말씀의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당시 역사를 정리해 보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536년에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이 페르시아로부터 해방 선언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로 돌아오게 되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인도로 약 5만 명의 유대인이 귀국 행렬에 참여해서 3년 동안의 이동 기간을 거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것들은 가장 먼저 성전 재건한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많았지만 방해를 극복하고 마지막에는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드디어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성되어 하나님께 봉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BC 458년 되었을 때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이면서 제사장인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1800여 명이 두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44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 준공의 책임을 지고 총독의 자격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 준공을 완성하게 됩니다. 흔히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말하는데 그 70년을 산정하는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처음 포로로 잡혀갔던 때가 BC 606년이었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536년이었으니까 첫 포로에서부터 첫 귀환 때까지 기간을 70년으로 본다는 견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이 파괴된 것이 586년이고 그 성전을 재건한 것이 516년이기 때문에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70년으로 본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70년의 세월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정상적인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성벽을 다 완공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지도자는 모든 백성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은 다음에 대대적인 영적 각성 집회를 열게 되는데 그 집회의 내용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를 7월이라 했습니다. 이 7월은 유대 달력으로 7월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달력으로는 아마도 9월이나 10월쯤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대 달력 7월에는 명절이 무척 많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해서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라고 해서 제사장,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속제일이어서 모든 사람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불리우는 장막절 절기를 한 주간 동안 지키는 날입니다. 이렇게 많은 절기가 있고 축제가 있는 이 달에 7월 초하루에 두 지도자는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말씀 낭독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장면을 1절 말씀 이하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왜 이런 일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고 성전도 완공되었는데 생각해보니 사람들의 신앙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성벽을 만들고 도시를 재건하고 길을 만들고 성전이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이, 눈에 보이는 성벽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지도자는 이제 모든 건물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백성들의 신앙을 되살려내는 일이다 생각하고 신앙 되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율법을, 말씀을 읽어 들려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에스라가 나무 강대 위에 서서 말씀을 읽었다고 되어 있는데 두 종류의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무 강대에 섰을 때 오른편에 여섯 사람, 왼편에 일곱 사람, 모두 열세 사람이 서서 에스라를 도왔습니다. 나중에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고 난 다음에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 가운데 선발된 일곱 사람, 열세 사람이 또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에스라 주변에 26명의 동역자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훈련된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일반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수 있는 26명의 훈련된 말씀의 사역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훈련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많은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역량이 있는 교사들을 키워내는 일을 위해서도 이 에스라 주변에 13사람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를 지키고 버텨내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사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역도 우리에게는 무척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씀해서 보는 것은 이 말씀 선포하는 일을 마쳤을 때 일일이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을 설명해 주었을 때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뜻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했습니다. 말씀의 구체적인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백성들이 함께 같이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인 것을 발견하고 과거 자기들의 생활까지 되돌아보았을 때 그 과거의 모든 조상들의 생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떠나 있었음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은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던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의 성경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되었을 터인데 그 책의 분량으로 하면 신구약 성경 한 권을 다 가지려 하면 아마도 트럭 안에 가득 실어야 모든 책을 다 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어떻게 성경을 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제사장 서기관들도 실제로 성경을 실물로 보는 사람이 많지 못했을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성경을 어떻게 이동해서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 성경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해 가지고 오느라 얼마나 큰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성경 말씀, 율법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통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수만 명 군중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26명의 보조하는 사람들 에스라 제사장이 목소리 높여서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었을 때 일부는 그 말씀에 감동받고 위로받고 눈물을 흘리고 일부는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모든 듣는 사람들이 말씀의 본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동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말씀에 감동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해서 신앙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만들어내는 이 말씀 가르친 사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 학교가 이 일에 정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우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말합니다. 마음에 감동돼서 눈물도 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승일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일이니까 울지 말라고 백성들을 달래고 스스로 슬픔을 절제하도록 만듭니다. 살찐 것을 나누어 먹고 단 것을 마시면서 오늘은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도 재건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의 성회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이 포로지에 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모든 상황이 개선되었지만 그들 안에 남아있는 많은 갑갑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경제를 정상화시켜서 돌아온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 있게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도무지 그럴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빚을 얻었었습니다. 대체로 그 당시에 돈 가진 사람들이 다 페니키아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리대금을 얻어서고 나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식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걸 보고 느헤미야 기가 차서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풀어주셔서 자유하는 민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자유 해방된 민족이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야 되니 끔찍한 일이 생기다니 하고 기가 막혀 슬퍼할 만큼 경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과 영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도 까마득한 일입니다. 또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될지도 답이 없습니다. 옛날 왕손을 찾아가서 왕을 세워야 될지 아니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서 백성들을 행정적으로 돕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지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될지가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칫하면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지만 페르시아 정부가 오해할 소지도 많았습니다. 지나치게 우리의 독립과 재건을 강조하면 마치 페르시아로부터 이탈에 가려 하는 반역의 업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중간에 줄타기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가 대답, 해답이 없는 그런 난감한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을 다 앞에 두고 지도자들은 울지 말자 그럽니다.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럽니다. 이것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바라보자는 이야기가 울지 말자라고 말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뼈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신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처럼 웃는 날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현실 상황 앞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울지만 말고 용기 있게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희망으로 내일을 바라보자고 하는 격려가 오늘은 울지 말자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된 메시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울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울하게 내일을 전망하고 불길한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긍정의 내일을 바라보게 하셔서 울음을 그치게 만들고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실체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도 만드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슬퍼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없고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도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더 많은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고 말씀 연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붐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이 13절 이하에 이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 지키는 내용을 말하면서 이 초막절 지키는 것이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가장 오리지널하게 지켰다 그럽니다. 여호수아 때 언제입니까? 가나안 정복 때이잖아요. 가나안 정복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율법 말씀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뜻깊은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르쳐 주는 대로 살겠다는 민족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학교 안에서의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도 다음 세대의 가슴 속에 말씀의 바른 정신과 가치를 심어주지 못하면 아이들의 미래 신앙의 교회의 미래에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 되겠습니까? 이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셔야 될 분들이 교사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여러분들이십니다.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한 아이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 전체를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가치 있는, 훨씬 더 엄중한 일이 우리가 맡아 있는 이 일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발견하고 울며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한한 용기를 가지면서 새롭게 도전하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난관을 무릅쓰고라도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새로운 결심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책임을 성실과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심으로 우리의 미래에 주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받는, 그 배운 바 훈련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잘 배우고 잘 가르치시는 우리 교사들이 꼭 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